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벌써 18년을 살았습니다. 예. 뭐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은데 그 18년 하니까 되게 오래 산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민자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야, 너 이제 참 많이 오래 살았다. 익숙해졌구나. 이제 진짜 너는 이제 미국에서 완전히 살려나 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어색한 게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미국 생활 오래 하시면서 어색한 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어떤 게 어색하세요? 아직도? 20년, 30년을 살면서도 어색한 거, 힘든 거.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영어가 여전히 어색하고 힘듭니다. 예, 여전히 그래요. 제가 별로 뭐 그렇게 노력도 못 하긴 했지만 여전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쓸 기회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자주는 아니고 종종 있는데 이메일 같은 거를 쓰다 보면은 자주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저도 이렇게 배우게 된 거고 익히게 된 겁니다. 그런 말들 중에 많이 쓰는 영어로 이메일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당신이 뭐가 필요하면 저한테 그냥 알려주세요. When you need anything, just let me know.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just let me know. 이 말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아, 저한테 그냥 알려주세요. 나한테 꼭 말해주세요. 이거는 뭐 영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말에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예, 뭔좀 알려주세요. 이 말을 우리가 평소에도 잘 쓰는데 어떤 때 이런 말을 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크게 두 가지 경우더라고요. 많은 경우 어떻게 쓰냐면 야, 나한테 이걸 꼭 알려줘. 나한테 꼭 알려줘야 돼. 말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떨 때 그렇습니까? 새로운 어떤 물건이 나올 때그 물건의 정보를 잘 아는 사람에게 아, 니네 회사 제품 뭐 나온다며? 그거 나오면 나한테 첫 번째로 좀 알려줘.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야, 산호세에 BTS가 온대. 야, 콘서트 갈수 있게 예매할 수 있게 꼭 알려줘. 정보를 잘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BTS가 4월에 올 뻔했어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취소된 거 아시죠? 49ers 스타디움에서 할 뻔했어요. 자, 그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내가 바라던 거니까 나한테 꼭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나한테 꼭 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 싫을 때 야, 누가 그 자리에 온다며? 그 친구가 온다며? 나한테 꼭 알려줘. 나그 자리 안 가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어쨌든 이 경우는요,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느냐, 이득을 보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 경우에 우리가 나한테 꼭좀 알려줘, 말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거를 꼭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막 너무 이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한테 꼭 알려달라고 이러는 경우가 있다면, 그 속이 보이기 때문에 좀 좋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죠. 또두 번째 경우는요, 첫 번째 경우보다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한테 꼭 말해줘, 나한테 알려줘 했을 때 어떨 때 그러냐면, 야, 네가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좀 알려줘. 그리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너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꼭 알려줘.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나한테 알려줘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야, 곧 아기를 낳는다고? 나한테 알려줘.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야, 돈 떨어지고 갈데 없어? 나한테 알려줘. 우리 집에 와서 지내. 이렇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자 했을 때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무조건 내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경우예요. 손해를 보는 경우. 최소한 내가 손해 볼 것을 각오하는 경우에 나한테 꼭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각오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울 일이 있을 때 얘기를 안 해주면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방을 빌려준다고 해도 공짜로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요. 여기 여러분들 시세를 다 아시겠지만 방 하나만 렌트해도 한 달에 1,000불은 벌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오갈 데 없는 친구를 와서 몇 달이나 지내게 해준다? 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막상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은요. 그렇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야, 꼭 알려줘. 너 힘들 때, 오갈 데 없을 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좀 지내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무조건 손해를 보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앞에 경우처럼 그런 애매한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나쁜 경우예요. 일단 그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상대에게는 어떤 경우예요? 굉장히 좋은 게 됩니다. 손해는커녕 공짜로 이득을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희한하게도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좋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두 번째 경우는 왜 좋게 될까요? 기꺼이 손해를 보고자 하는 쪽에서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지극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품고 지내다 보면 이상하게도 손해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상하게도 그게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품고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서운하고 아쉽습니다. 참 이상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남자, 자, 이 남자가 4절에 보니까 내게 고하여 내게 말하여 알게 하라 했던 경우는 여러분 첫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예요? 결과적으로 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여러분, 성경 룻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아주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룻기만큼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예요. 우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했던 이 사람의 이름이 뭐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보아스는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땅도 많이 소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느리는 일꾼들도 굉장히 많았고 종들이 참 많이 있었던 부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소위 갑질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을 존중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에게조차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참 좋은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친척이었던 과부가 된 나오미, 그리고 그 며느리 역시 과부였죠. 룻이죠. 이 나오미와 룻의 소식을 이 보아스가 듣게 됐어요. 우연히 듣게 됐어요. 자, 결국 여차저차 해서 이 보아스가 두 여인을, 이 가정을 꼭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엘이라는 문화예요. 고엘. 자, 고엘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친척들 가운데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그 친척들 가운데 누군가가 도울 수가 있는데 막 돕지 않고요. 순서가 있어요. 순위가 있습니다. 자, 보아스에게는 아쉽게도 자신이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참 신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순위에게 알려줘요. 자, 우리 친척 중에 도와야 할 사람이 있다. 그 1순위가 마침 우연히 지나갔는데 그를 불러다 세워서 앉으라 하고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1순위인데 만약 당신이 돕지 않겠다면 내게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돕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첫 번째는요, 나오미와 룻을 자신이 꼭 돕고 싶다라는 확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내뱉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을 평소에도 함께 누리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자신만 누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었는데 마침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나오미와 룻에게 도움을 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자, 1순위였던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자신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했다가 번복했습니다. 야, 나는 못하겠다. 나는 못 돕겠다. 자, 그 이유가 뭐였죠? 당시 문화의 제도에 따라서 그 과부였던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유산이 예, 그 룻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룻의 그 자손에게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의 그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그 계산이 번개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번복하면서 난 못하겠다. 자, 아무튼 이렇게 1순위가 번복하는 바람에 자, 보아스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일을 이제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보아스는요, 자신이 손해보게 될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순번이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번개처럼 진행을 시켜요. 자, 첫 번째 어떤 일을 진행시켜요? 그 1순위자가 또 번복하지 못하도록 증거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룻과 결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나오미와 룻, 이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사람, 이 가정은요, 깜깜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모압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외국 생활을 한 겁니다. 이민 생활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민 생활을 하다가 각각 남편을 잃고서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어디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자 했던 친척 보아스를 만나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 룻기서 전체의 줄거리예요.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가 못한다면 내가 기꺼이 돕겠다 했던 이 보아스로 인해서 텅 비고 무너져갔던 이 나오미 룻의 가정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한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망했다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1순위자에게 기업 물을 자에게 했던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라는 말은 사실 누구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결과적으로 룻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 룻에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자, 합법적으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서 결혼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오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벳. 남자아이였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결국에 누구의 조상이 되죠? 예,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조상인데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이 집안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게 되고 망하게 되었고 절망밖에 없었던 이 집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소망과 복이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서 같은 집안에서 보아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한 사람, 더 큰 사랑과 더 큰 긍휼과 더 큰 자비와 은혜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게 누구죠, 여러분?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신 분이세요. 그 하늘 보자.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그 평화의 상태, 그것을 누리시기를 잠시 뒤로 하시고 우리 같이 텅 빈 사람들, 나오미 같은 사람들, 룻과 같은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무너져가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까지, 어떠한 사랑까지 보여주셨습니까? 보아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비워지시고 우리는 채워지는, 텅 빈 우리는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저는 주님의 이 음성이, 이 말씀이 보아스가 그 했던 말, 보아스가 일순위에게 했던 말이지만 결국 텅 빈 룻에게 한 말,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게로 오라. 야,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내게 말해. 내가 너를 채워줄 수 있어. 여러분, 교회에서 보아스 같은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꺼이 돕고자 쉬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확인할 때마다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 사실이 참 든든해요. 오늘 저는 먼저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드릴까요? 네. 여러분, 각 소그룹의 여러분들 구성원이시잖아요. 어떤 소그룹인지 다 한 그룹씩 속해 있으시잖아요. 아마 구성원들은 이미 다 느끼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보아스와 같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소그룹 리더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꺼이 손해를 보시잖아요. 예수님처럼 누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채워왔기 때문에, 그런 소그룹 리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그룹 인도자들에게서 많이 들었던 말, 제가 예상을 해보면 이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꼭 알려주세요. 그 뒤에 있는 말은 뭘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필요를 채우고 싶고 채워주길 원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렇게 보아스같이 소그룹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소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도자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주시고 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작은 것이라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 소그룹원들에게도 우리 리더들께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여러분, 소그룹 인도자들에게요, 아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꼭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소그룹 인도자들에게는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 말을 해주는 소그룹원이 있다면 여러분, 소그룹 인도자가 얼마나 마음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연락을 해도 소그룹에 안 나오고 참여하라고 해도 죽어라고 참여는 안 하고 가타부타 대답도 없고 이런다면 여러분, 인도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소그룹의 그 인도자분들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칭찬해 드리고 싶었고, 또 뿐만 아니라 한나가 더 생각이 났어요. 저는 또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 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겠죠. 올 한 해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모든 분들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팬데믹으로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또 2021년 두 번째 해를 다 지내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선교사님들 또 선교 사역에 대해서 알려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난달에는 선교의 달 그런 이벤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할 거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요, 넘치도록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제 10월 달 재정 보고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걸 살펴보니까 선교 헌금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동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감동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도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내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에게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돈을 낼 수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셨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선교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 역시 어떤 분들이에요? 예, 보아스와 같이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이 마음의 자세를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실 겁니다.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선교 부원들이 있잖아요. 뭐 부장님, 부원들 모두가 그 선교사님을 그렇게 대회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생각을 해보고 또 최근에 몇몇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근데 우리 뭐 부장님이나 부원들 다 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이건 제가 직접 부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직접 본 거예요. 선교사님,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게 오라. 이 주님의 마음, 보아스의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대하는 그 선교 부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선교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그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전해드린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의 기쁨과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또 내가 잘 되고 내 주변이 잘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말을 많이 하면 좋을까요? 내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필요를 내가 채우고 싶습니다. 나한테 꼭 말해주세요. 기꺼이 돕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돕는 것은 절대로 내게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난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게 내게 알게 해주세요라는 말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렇게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어떤 능력이 되고 돈이 조금 모이고 내가 형편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에게, 힘든 분들에게, 절망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왜 그렇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받은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너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아빠한테 언제든지 말해, 이런 말을 뭐 가끔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어떤 말을 더 많이 합니까? 너 이거 다 했어? 숙제 다 했어? 야, 꺼, 아이패드 꺼. 너 이제 그만 자. 막 이렇게 감시하고 다그치고. 아, 그랬던 적이 훨씬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만약에 그런 말만 매일 듣는다면, 매 순간 듣는다면 아무리 부모지만 불안해서 부모님과 사는 것을 누리면서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여기 있잖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네가 필요한 거,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언제든지 도울 테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한테 언제든지 얘기해줘.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알려주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한다면 우리 주위가 얼마나 밝아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얼마나 삶이 풍요로워질까. 꼭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말을 들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기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텅 빈 우리를 채워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러한 가정과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로 우리 모두가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게 알려줘 하는 우리 그레이스 밸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작은 불꽃 하나가,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의 큰 불꽃은 못 된다 할지라도 작은 불꽃이 돼서 당신을 따뜻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 언 몸을 녹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텅 빈 마음을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위 사람들,
고추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마치 한번 경험하면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
새싹이 도달하면,
새싹이 도달하면 새들은 지적이고
꽃들은 피어나,
꽃들은 피어나 바짝한
올라가서
주의 사랑 전하네.
두 눈을 감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보아스의 그 말과 그 행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더 위대하시고 더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정말 너무나도 포근하고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안식이 되는 평안이 되는 그 말씀을 해주신 주님,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셨던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 주님이에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그 사랑이 내게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 능력으로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습니다.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 주님의 안식을 전해줄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주변이 밝아지고 내 주변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나로 주님 삼아주시옵소서. 이미 삼아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내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변화될 수 있고 더 따뜻해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텅 비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어렵고 힘든 자들, 텅 빈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그저 나아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절망하며 부르짖으며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열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희생을 다하여서 섬기며 우리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풍성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아스처럼 텅 빈 자들을 위하여서 내게 알게 하여 주세요.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서 섬기고 사랑하고자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그레이스밸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